오늘 말씀 제목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의미를 알면 진짜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속량을 하는 분이라. 속량. 속량은 뭐냐면 돈 주고 노예를 산다든지 빚진 것을 이렇게 대신 갚아준다든지 하는 것을 속량 혹은 대속 대신해서 속한다 사준다 그런 말로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구속주라고도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구속. 그래서 구속도 이제 구해낸다 구역에 의해서 주로 돈을 주고 이렇게 구출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 배경은 이제 출애굽기죠.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구출해 내시잖아요. 구속주라 그 말이죠. 구속주. 기업을 물은 분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뭐 다른 말로는 다 아는 구속주, 대속주 뭐 우리를 뭐 주에서 속량하시고 이런 거 다 아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짜다 이렇게 말은 좀 생소해요. 예. 그러나 원뜻은 다른 뭐 구속이니 대속이니 속량이니 그런 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뭐냐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속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가난하고 속절 없는 그 사람들을 구출을 했듯이 그렇게 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됐듯이 예수님도 속절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서 우리를 대속했다. 우리를 되샀다. 사탄과 정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다시 물려오는 그렇게 해서 구원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룻기를 보실 때는 여기 나오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그냥 마음씨 좋고 뭐 돈 좀 있고 뭐 이런 아저씨 정도가 아니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 의도로서 이 책이 쓰여졌죠.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다윗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을 낳고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인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구속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룻 가까이 있으면서 막 그녀를 잘 챙겨주고 먹여주고 여러모로 보살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충족해 주시는 분이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대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과 이렇게 비례한다는 것을 표현해요. 깊은 동정을 했고 또 호의를 베풀었고 형편을 알고 신실한 사랑에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예수님의 한 모양이다, 모형이다, 모델이다 그런 얘기죠. 이제 룻을 보면 룻은 보아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의존을 했죠.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의 날개 앞으로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 복을 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룻이 나는 그 복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듯이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면은 주님을 신뢰하면은 우리도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것처럼 많은 자비와 친절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수확을 하게 되죠. 룻이 이제 보아스로부터 곡식을 받아서 또 거기서도 먹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에게 나눠도 줬죠. 그러니까 그것이 풍족하게 넘쳤던 것이에요. 넉넉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그런 문맥에서 조금 자세하게 그 배경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가지고 복을 했죠.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곡식을 주셨는데 거기에 어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는 2장 1절에서 말하기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 이름 보아스라 해서 보아스가 처음 언급될 때는 그냥 동네 유지다. 근데 친족이다. 거기까지만 딱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보아스가 소개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은 이제 나오미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다시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딴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짙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친족에서 친족이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라는 말로 이렇게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나오미와 루스의 운명에 하나의 전환점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안다면은 기업 물을 자는 루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프레이즈예요.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 지금 안 쓰잖아요. 사실 이런 의미로는 기업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유업 혹은 뭐 상속 혹은 유산이라는 전문수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상속이다 유산이다 이런 말을 쓰면은 오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상속 유산이라는 것은 자식들이 뭐 되게 자식들이 그냥 받는 거잖아요. 내 편에 아무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법적인 자격이 있어 이미 태어날 때부터요. 그래서 그냥 받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산이라든 상속 혹은 유업 혹은 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하나님이 유산을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은 그것을 내가 그냥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의 유업으로 너희의 기업으로 너희에게 상속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그 유업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실제로 쳐서 무찔러서 정복하고 장악을 하고 획득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일반 우리 세상적인 의미의 유산이라든지 상속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상 혹은 상급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룻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물려받은 유업을 그러니까 가난하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다시 되사오는 되물려오는 그런 영어로 말하는 redemption에 대한 제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redemption, redeem 한다 그러잖아요. 뭐 상업용어도 많이 쓰잖아요. 뭐 산 물건 뭐 다시 가져오면 폐한 데서 얼마도 리딤 해준다, 환불해 준다 뭐 이런 거. 근데 그 리딤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리딤을 하느냐, 어떻게 해서 팔린 사람의 그러니까 나오미의 재산이 지금 자기가 감당할 수 없게 돼. 이게 팔렸거나 본문상은 말을 하지 않기는 몰라요. 팔렸거나 그러지 않으면 있어도 그것을 지금 현재 뭐 남자들 없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사줘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20절에서 말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율법에 의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이 있었어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the law of redemption.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에는 그 유업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얘기를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땅을 팔 수가 없어요.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뭐 팔 수는 있지만 영구히 팔지는 못한다. 그 까닭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소작이며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땅을 샀더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 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께 속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possession,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고, 관리하, 이스라엘에게 이제 맡기신 이름은 내가 너에게 주는 유산을 관리하라. 모든 물질은 우리 크리스천들께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맡은 거예요. 청지기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맡고 있는 청지기 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땅은 개인 재산의 경우처럼 뭐 이 마음대로 절대로 팔 수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만일 이제 소유주가 가난하다든지 뭐 유산으로 받은 전답이 어때 팔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돈이 너무 없으면 이제 본인이 막 노예로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냐면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소유 팔린 것을 물어주는 이렇게 와서 페이를 하고 도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그런 거죠.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다면, 이거 레위기 25장 25절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대신 폐해준다는 거죠. 이제 이럴 때에 관련된 그 친척을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친족 구속자, kinsman redeemer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이 제도는 가난한 사람의 그 기본 재산을 보호하는 일종의 사회복지 제도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제도를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 집어넣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는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을 집어넣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풀어보면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사회적 장치였구나.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그래서 여호와가 바로 우리들의 기업 물을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시기인가 난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출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킨다 하는 그 구원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출애굽 6장 6절 이하를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구출하며 레스큐 한다.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하여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속량한다.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여기서 속량한다는 그 말이 바로 친족 구속. 제가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친족 구속자예요. 친족 속량자예요. Kinsman Redeemer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과 뭐 시편 기자 수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의 물을 자라는 의미로 많이 언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실 수 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분이다.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를 도울 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kinsman redeemer. 너의 기업 물을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다. 이사야서 41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가장 가까운 근족으로서 그 nearest 한 relative로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자신의 것으로 모두 떠맡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눈이 얘기해. 선지서니 뭐 모세니 뭐 여러 구약에 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또 많이 나오는데 6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들어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구속자. 진수면 우리의 친족 구속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으면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는 일이 있고 혹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우리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죠. 옛날부터 이제 예측부터 자신의 이름을 구속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구속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기업물을 짜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구속의 체험, 그런 출애굽을 비롯해서 그런 것이 이제 기업물을 짜야 된 제도적인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바로 그 배경을 안고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실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룻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백성들을 죄와 이제 환난에서 속량하시는 구속주라 하는 것이 여러 곳에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라든지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대속주다, 우리의 기업물자다 하는 것이 뭐 신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족한 공급을 우리가 받는다. 이스라엘이 기업물자의 그 제도를 율법 안에 집어넣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항상 읽고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운영되기 때문에 율법에 넣어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의 공경과 우리의 죄와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이라서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율법이 하시고 그래서 룻의 경우처럼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출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절대 빈곤의 그런 기아선성에서 헤매는 그런 사람에게 참 보아스가 기업물자가 됐듯이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런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타난 이 기업물자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굉장히 밝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훨씬 더 실감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뭔가, 예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런 것을 아주 실감 있게 재조명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그 구약에 나오는 법을 하나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수혼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수혼법. 어려운 말인데요. 수혼법 할 때 그 숫자가 무슨 숫자냐 하면 형수 숫자예요. 그러니까 형수하고 결혼한 법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그러니까, 결혼, 형제 중에 이제 다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형제가 죽고, 와이프가 이제 과부가 됐을 경우에, 그 과부에 대해서 다른 그 남자 형제들이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해서 예를 들면 형이 죽었다 칩시다. 그 형의 자식이 없는 경우 형의 그 대를 이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가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에요. 계대 대를 잇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형에게 속했던 유호 그것이 그 형의 이름으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거죠. 애를 낳아도 그것이 내 호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형의 호적으로 들어가서 형의 재산과 형의 이름이 보존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혼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은 이 결혼이 이제 뭐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수혼법에 나오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수혼법하고 친족 구속자, 기업물자에 대한 그 규정은 아주 비슷하고 유사한 케이스입니다. 이 수혼법은 이것이 강제성을 띠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형수하고 결혼하기 싫은데 그런데 억지로 이거 해야 되는 이거 아니라면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래 잘했다 좋은 결정 이렇게 하질 않아요. 사회적으로 저 아주 나쁜 그 책임을 지지 않고 말이죠. 자기 집안에 대를 안 잊게 하고 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행위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약의 수혼법은 룻기의 경우가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룻과 보아스는 이를테면 죽은 남편의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죽은 남편의 아내와 그 남편의 형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꼭 같이 나요. 그렇지만은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자로서 이제 결혼을 해준 거 수혼법의 그 목적과 정신과 이렇게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수혼법은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본 재산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룻기에서처럼 가문의 어려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대상을 친족으로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아니라도 보아스는 형제는 아니잖아요. 가까운 친족에 와서 구출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원법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원법의 범주를 더 발전시키고 더 확대하면은 우리에게까지 오죠. 신자들의 이름과 유업이 보존된다는 것을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저 이제 계시록에 가면 이런 말씀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 이름이 보존된다고 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유업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유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게 보호가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보호가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구속주시고 대속주시니까 기업물을 짜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크리스천들을 하나님 주신 자녀라고 불렀죠. 근데 이 자녀는 사실상 우리들 말이에요. 첫째 아담의 후손이죠. 근데 첫째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첫째 아담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혹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치 아담의 첫째 아담의 형제인 것처럼 되어서 그 뭐 이제 타락해 죽었으니까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를 마치 우리가 막 룻과 같은 처지라고 칩시다. 우리가 이제 형수라 쳐요. 우리가 결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서 무슨 말씀 아시겠지? 그래서 계대 결혼처럼 수문법처럼 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기업물을 짜라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의 후손인 우리, 첫째 아담의 뭐 이를테면 아내인 우리들과 예수님이 오셔서 기업물을 짜라서 우리를 구출하신다. 우리와 결혼해서.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성경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친족 구속자라는 말씀이죠. 구속 혹은 속량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예를 잡혔거나 뭐 빚을 졌거나 뭐 이렇게 해서 갇혀있는 사람을 구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까운 친족의 역할을 해서 기업무를 자가 됐듯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업무를 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서 구출해내셨다 말이죠. 그래서 첫째 아담이 할 수 없는 것을 둘째 아담이 오셔서 그 첫째 아담의 아내께겐 우리들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거죠. 보아스처럼. 이 사상이 룻기에서 실화로 예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끝머리에 다윗의 이름이 룻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라서 오신다는 것을 이제 넌지시 시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신약에서 우리들의 하늘 보아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기업물을 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구출하셨어요. 우리를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업물을 짜시고 또한 우리들의 둘째 아담이세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타락했어요. 그 후손인 인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아귀에서 붙잡혀 있었는데 어둠에 갇혔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죠. 그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아담의 근족으로서 가장 가까운 형제로서 오셔서 토탄에 빠진 인류에게 기업무를 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기업무를 자로 나오는 이 보아스는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화살표예요. 그래서 이제 룻이 보아스의 품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죠. 그 구원의 맥락과 그 배경을 알면은 훨씬 더 실감이 나죠. 예수님이 나의 기업물을 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친족 구속자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업물을 짜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룻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실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쉽고 가슴을 훈훈하게 하잖아요. 일종의 러브 스토리죠. 공경에 처한 자를 구해주는 건데,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친족 구속자로서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관심과 그 큰 헌신을 우리가 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